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7월 16일 수요일 할례 받지 않은 입술. 주님은 참으로 모세에게 당신이 행하실 일에 대한 강력한 약속을 주셨다. 그 만남은 모세에게 용기를 주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그 용기는 아마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출애굽기 6장 9에서 13절을 읽어보라.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실망과 투쟁의 때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히브리인들은 슬픔과 고통, 고된 노동에 너무 낙담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실 것이라는 모세의 안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그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이라고 달라질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낙심하여 희망을 잃었다. 아마도 평생 처음으로 실제적인 구원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실망은 더욱 쓰라렸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이라면 어느 순간에 우울하거나 실망하고 불만족스러우며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때가 왜 없었겠는가?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의문으로 고민했던 시편 기자 아삽은 어떤가? 하지만 아삽은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남겼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73편 23에서 26절.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평화와 하늘의 위로를 베푸시고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신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언약 형식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기를 원하셨던 친밀한 관계를 말해준다. 교훈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슬픔과 고통에 낙담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모세의 안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묵상.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구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적용.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언약이지만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며 이 관계는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히브리인들은 아무런 신앙의 시련이나 실제적 고통과 어려움 없이 자유를 얻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해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으며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에 적당하다고 보실 때까지 그들의 고통을 참을성 있게 견디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부조화 선지자 260.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입술을 열 때에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때때로 하나님을 불신하며 나도 모르게 원망하기 쉬운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총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두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찬성표를 던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400년의 그 애굽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애굽 땅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밖으로 거의 나와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는 미디안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광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부로 갈 수 없는 엄청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지금 이곳 미디안 광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시내 산에서 미디안 광야까지는 약 240km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생 동안 살아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호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호밥. 호밥은 아마도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로서 모세의 처남이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렵게 미디안 광야까지 온 모세는 자기의 처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선히 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호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 호밥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랑하는 백성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해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일가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생활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나왔다는 것이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밥도 역시 그런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마을의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밥을 존경했을 것입니다. 따랐을 것입니다. 그는 명예도 있었고 부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구태여 방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갈 필요를 그는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그들의 여정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호밥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을 나오게 되었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애굽을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홍해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그는 소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문에 들어보니까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고생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애굽 군대에게 쫓겨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매일매일을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까딱하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모세를 향하여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제안을 뿌리치고 호밥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또 모세가 간청합니다. 가로대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뜨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길을 간다는 것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긴장스럽습니까? 저희들도 때때로 해외에 출장할 기회가 있어서 해외에 가게 됩니다. 한 번은 저희들이 미국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을 가기 전에 저희들은 이미 여행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예약했습니다. 여행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여행사와의 그 관계를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을 그렇게 저희들이 다니는데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디에서 자야 될지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이 안내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호밥에게 자기들의 눈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했습니다.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당신이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본문은 결론 없이 끝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사기에 보면 호밥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말씀을 가만히 유추해 보면 호밥이 모세의 간청이 와여 자기의 평안한 미디안에서의 생활을 접고 비록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호밥을 그처럼 데리고 가고 싶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호밥은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처남이었습니다. 둘째는 미디안 지리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미디안 지리는 모세도 잘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쫓겨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갔을 때 그는 거기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양들을 데리고 온 사방을 그는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미디안 그 지리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디안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호밥에 비하면 그는 미디안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호밥은 어디에 우물이 있는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호밥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진을 쳐야 될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어디에 가면 먹을 것이 풍족한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호밥은 미디안 지리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는 광야 생활에 익숙한 텐트 치는 데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텐트 치는 생활에, 텐트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밥은 큰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넷째는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잘 살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간청을 거절한 호밥을 가나안까지 동행하도록 요청하고 또 요청한 것입니다. 호밥은 처음에는 이 제안에 부표를 던졌지만 후일에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었습니다. 텐트 치는 일을 지도하고 광야 생활의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호밥처럼 하나님의 일에 찬성표를 던지면 어떤 축복이 오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호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이 어떻게 복받는지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에 찬성표를 던지면 더 좋은 땅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호밥이 살고 있던 미디안은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입니다. 뙤약볕이 내려 쪼이는 곳입니다. 풀 한 포기도 자라기 어려운 곳입니다. 가시떨기가 여기저기 가끔 서 있고 주강목, 곧 아카시아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는 곳입니다. 물 때문에 샘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명을 거는 싸움을 종종 해야 되는 곳입니다. 언제나 양식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시대에 보면 추수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괴롭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밥은 그 미디안을 떠나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어야 할 만큼 탐스러운 포도가 열리는 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헤르몬 산에서 흘러내리는 요단강이 흐르는 땅입니다. 지금은 많이 변해버렸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그 시대에 소돔 지역은 에덴처럼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푸르른 초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밥이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가 받은 땅은 게데스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게데스는 여섯 곳의 도피성 중 한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 위 흰눈이 쌓인 헤르몬산 바로 아래입니다. 납달리 지파가 살던 가나안의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 눈 구경을 한다?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린이 부장을 하던 시대에 한 번은 경기도 가평의 사슴의 동산이라는 곳에서 어린이 교사 지도자 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홍콩과 필리핀에서 온 두 선교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필리핀, 열대의 나라지요. 무덥죠. 뜨겁지요. 거기는 겨울이 없습니다. 거기는 반바지 하나, 반바 하나면 1년을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홍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에 와서 드디어 눈을 본 것입니다. 비록 날씨는 춥고 정말 힘들었지만 그 두 명의 선교사들이 눈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신나게 눈을 맞고 눈을 뭉쳐서 눈싸움을 하고 뒹굴며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열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눈을 본다는 것은 행운이요, 기쁨입니다. 호밥과 그의 후손들이 지금 사막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살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받았으면서도 헤르몬산에 눈 쌓인 헤르몬산의 그 아래 지역에 살면서 그들은 눈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동행하고 찬성표를 던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땅을 선물로 준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한 명을 추천하라 한다면 바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넌이라는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버넌의 아버지는 가난한 땜댕이였습니다. 어머니는 16살 되던 해 돌아가셨습니다. 17살 때 사랑하는 동생 마가렛이 죽어 어머니와 나란히 묻혔습니다. 여동생이 죽고 한 달이 못 되어서 계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1645년 가장 사랑하던 친구 레시터 씨가 전쟁에 나가서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는 그런 이런 와중에서도 가난한 집 처녀 메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딸이 태어났는데 장님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후 아내는 사남매를 더 낳고 죽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버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타락한 생활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담배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도박에 빠졌습니다.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춤을 추기 위하여 술집을 드나들고 모든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그 존 버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너는 죄악에서 떠나 하늘에 속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본녀는 이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종 본연의 귀에 다시 한번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네가 살아있는 것이다. 너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었도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본연이 감옥 속에서 쓴 책이 그 유명한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은 120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감동과 기쁨을 주는 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중서부의 대포였던 레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스터 가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땅이 많았는지 그 지역 사람들은 레스터 가문의 땅을 팔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레스터 가문은 그 땅에 담배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담배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담배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의 재산은 쌓을 곳이 없도록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레스터 가문은 3대를 넘기지 못하고 몰락했습니다. 레스터의 3대 손이었던 지이터는 소작농이 되어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레스터는 1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5명이 일찍 죽었습니다. 9명은 가출했습니다. 레스터 부부는 고향에서 외롭게 살다가 하루는 그가 잡초 더미에 불을 놨는데 그 불이 집으로 옮겨 붙으면서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청자 여러분, 호밥처럼 하나님의 일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그리하면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보다 훨씬 더 나은, 더 좋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찬성표를 던지면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호밥은 처음에는 자기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에 동행하자고 했을 때에 호밥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어 찬성표를 던지고 하나님의 일꾼을 따라갔을 때 호밥에게는 좋은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호밥의 인도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광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남의 눈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과 같습니다. 행진을 하고 진을 치고 걷는 모든 일들이 호밥의 좋은 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호밥을 찾았을 것이고 사람들은 호밥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날마다 보람을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기 때문에 나이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고 죽었기 때문에 그도 100살이 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밀쳐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이에 중요한 위치에서 보람된 일을 하며 산 사람이 호흡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들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지하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매우 수선스럽게 전철안을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이곳저곳 쑤시고 돌아다니고 뛰고 사람들을 건드렸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는 말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참다 못한 손님들이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세요, 이 전철을 당신이 전세냈습니까? 당신 안방이 아니잖아요. 당신 아들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전철 안에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내가 방금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병원에서 바삐 나와 아내의 장례를 생각하느라 미처 아이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들은 승객 중 한 명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분의 심정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타고 있는 지하철에 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분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위로금을 거두면 어떨까요? 같이 동참할 분은 이 보좌에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내어민 모자에 동전과 지폐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 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어두운 생각에서 밝은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 하늘로. 그리하면 호밥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에게도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일에 찬성표를 던지면 더 좋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밥이 하나님의 일에 찬성표를 던지고 난 이후에 주어진 축복은 더 좋은 미래였습니다. 더 좋은 미래였습니다. 호밥은 이방 종교를 섬기는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돌다리입니다. 그런데 그 돌다리에는 이런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그 다리의 이름은 하나님과 나입니다. 하나님과 나. 그 마을에 어느 날 큰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홍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당해보지 못한 그 홍수였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에 엄청난 태풍이 몰려왔지요. 지금까지 있었던 태풍 중에서, 지구에 있었던 태풍 중에서 가장 큰 태풍이 몰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만 2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태풍 때문에, 당해보지 못한 태풍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마을에도 당해보지 못한 홍수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집안이 가난한 한 소녀가 그 냇가를 건너가다가 물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하지만 그 소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이곳에 다리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그 소녀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살아났습니다. 소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녀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이곳에 다리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 소녀에게는 돈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와의 약속을 지켜라. 마침내 이 소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가정부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성실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두 들여서 다리를 놓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하나님과 나라는 다리 이름이 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벌써 생각이 바뀌지는 않으셨습니까? 호압처럼 하나님의 일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땅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호압처럼 하나님의 일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호압처럼 하나님의 일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미래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결심을 오늘 이 시간에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헬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장자권을 팔아 넘김. 하나님의 진리와 보좌를 단단히 잡음으로 그대는 다른 사람들이 떨리는 손으로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영원한 보좌를 붙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대가 취해야 할 입장은 세상 이득보다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대의 헌신은 온전한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유보된 것, 나누어진 희생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대는 우상을 지녀서는 안 된다. 그대는 자아와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매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라. 영생을 위하여 평생 동안 끈질기고 지치지 않는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 그대의 형제는 얼마 동안 진리를 깨달았으나 영향을 인하여 물러간 것을 나는 보게 되었다. 그의 아내가 방해하여 깨달은 것을 순종치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고통 중에 주를 찾게 되었고 그녀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녀는 남편이 진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남편을 반대했던 것과 그녀의 교만과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 남편이 진리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을 회개하였다. 쉼을 구하나 얻지 못하는 피곤한 아이와 같이 그녀는 결국 은혜로운 초청에 응하게 되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녀의 곤비하고 부담스러운 영혼이 주님을 찾았다. 회개와 겸비와 열렬한 기도로 그녀는 위대한 짐꾼에게 자기의 짐을 맡기고 그 안에서 쉼을 찾았다. 그녀는 그녀의 겸비와 회개가 하나님께 간합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녀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를 받았다. D 형제여, 그대에게는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철저하게 일하고 시간을 아끼라. 사업 거래에서 그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성의 오점을 남기지 말라. 그대의 옷을 세상의 더러운 것에 물들이지 않게 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은 도처에 있을 것이나 그대는 그 속에 들어가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그대는 이 세대의 부패한 중에서 요동없이 서도록 그리스도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꾸준히 바라보라. 그분의 거룩한 형상을 보라. 그분의 흠없는 생애를 본받으라. 그러면 그대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며 창세로부터 그대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그분과 함께 상속할 것이다. 악담. F 형제는 하나님의 사업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 너무 깊은 관심을 가진 나머지 그가 지지 말아야 하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 건강에 손해를 보고 있다. 그는 가끔 강한 빛을 통하여 사물을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식으로 보기를 열렬히 원한다. 그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의 좌절한다. 그는 깊이 느끼며 자기의 견해를 강하게 내세우는 위험에 빠져 있다. F자매는 신자가 되기 원한다. 그러나 그녀는 분별력과 참된 예모를 함양하지 못하였다. 그녀는 다혈질이며 격렬하며 자신만만하다. 그녀는 거친 품성을 드러낸다. 좋게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충동에 의하여 움직이며 느끼는 대로 행동한다. 가끔 그녀는 너무 흥분하고 강한 감정을 나타낸다. 그녀는 좋고 싫은 것을 심하게 가리고 마음속에서 이 불행한 성질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적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며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녀는 느끼는 대로 말을 함부로 많이 한다. 이것이 그 남편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조차도 흥분된 감정으로 움직이게 하였다. 그녀가 이를 침착하게 바라보고 적당하게 가늠하였다면 그 자신과 교회에게 덕이 될 뻔하였다. 성급하게 움직이고 충동이나 강한 감정으로 행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F자매는 충동으로 행하고 험담하며 형제 자매들에 관하여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일은 어느 교회에서나 혼돈을 야기한다. 그녀가 자신을 잘 다스린다면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온유와 침착이라는 하늘의 장식을 구한다면 그녀는 정말로 교회에 도움이 될 텐데 그녀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면 그녀의 영혼은 살찌고 그녀가 어디에 있든지 그녀는 교회의 축복이 될 텐데 그녀가 회개치 아니하고 그녀에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하기를 더디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훈련을 쌓지 아니하면 참된 신자의 예모를 갖추지 아니하면 그녀의 역량은 폐악을 낳을 것이며 그녀와 관계된 사람들의 행복은 손상을 당할 것이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송은영입니다. 가파도키아는 튀르키예에 위치한 4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건립된 기암 마을 지역이며 그 어원은 고대 루이어어 또는 친족 관계인 히타이트어로 아래 땅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켜온 이들이 살아온 역사의 땅이기도 한 가파도키아는 중앙 아나톨리아 지방 한가운데에 있는데 이곳은 과거에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던 화산 지역이었습니다. 마그마의 분출로 만들어진 용암 바위 주위로 폭발 후폭풍인 화산 분진이 내려앉아 응해암으로 굳어져 둘러싸였는데 응해암은 화성암에 비해 경도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깎여 나가서 가파도키아 지역 특유의 버섯 바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가파도키아의 주요 도시는 유적 카이세리와 네브셰이르, 지하도시 데링쿠유 등이 있습니다. 흔히 석회암 자연 관광지로서의 가파도키아는 네브셰이르 동쪽의 괴렘에 우치이사르, 오르타이사르, 위르귀프, 추부신 일대에 해당합니다. 주요 하천으로는 위르귀프를 관통해 크젤 으르마크 강으로 합류하는 담사 강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과거 히타이트부터 시작하여 페르시아와 가파도키아 왕국,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꾸준히 사람들이 살아왔고 실크로드가 통과하는 지점 중 하나로서 대상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지역의 주요 관심사인 동굴에 관한 것은 동로마 사람들이 아랍의 심한 간섭과 박해를 받게 되자 9세기경에 일부가 이곳으로 도망쳐와 굴을 파고 숨어 살게 되었던 것이 기원이라 합니다. 은둔 기간이 많이 길어지면서 굴의 깊이도 끝없이 깊게 내리 들어가게 되었고 지하도시 수준으로 엄청난 규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11세기경에 결국 오스만에게 들켜버려 완전한 지배체제에 들어가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15세기경부터는 거의 잊혀진 지역이 되었다가 20세기가 되어서야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 마을 중에 튀르키에어로 볼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의 괴뢰메라는 지명이 있는데 1923년 튀르키예 독립전쟁 이후 그리스로 쫓겨난 원주민들의 자리에 튀르키예인들이 마을을 차지하고 이주한 곳입니다. 이스탄불과 앙카라, 데니즐리 등 튀르키예 어디에서 오건 간에 괴뢰메로 가는 버스는 반드시 네브셰이르 오토가르에서 정차합니다. 괴뢰메 마을 자체는 동네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얼굴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근래에는 괴뢰메를 지나는 버스가 비수기에도 매일 적어도 5편 이상은 다니며 성수기에는 30분마다 버스가 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파도키아는 혼자서 돌아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넓은데 동서로 최대 400km, 남북으로는 최대 250km에 달합니다. 게다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골 지역입니다. 가파도키아에서도 괴뢰메에는 동굴을 개조하여 만든 숙박시설이 많은 편입니다.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동굴의 특성상 약간 습하고 촉감이 까끌까끌하며 싸늘한 기운이 들지만 가파도키아 외에는 없는 시설이므로 묵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숙소의 위치가 좋다면 아침에 숙소에서 열기구들이 멀리 떠오르는 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데린쿠유 지하도시는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규모의 지하도시이자 가파도키아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관광 코스입니다. 데린쿠유는 튀르키에어로 깊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이 지역에서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된 터라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기원전의 프리기아인들이 처음 굴을 팠고 이후 동로마인들이 들어와 크게 확장하여 지금의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내부가 매우 좁고 미로 같기 때문에 혼자서 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래 이 지하도시 위에는 지상마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박해가 거세지면서 마을을 버리기보다는 굴을 파서 숨어버렸습니다. 지상 마을도 정상적으로 세워져 있었지만 가짜 도시 수준이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전시 상황이 되어 적군이 마을에 진입하면 지하 도시 입구를 봉인했고 설사 적이 입구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꼬불꼬불하고도 좁은 통로에서 각계 격파하기 쉽도록 구조를 세워놓아 방어력 또한 탁월했다고 합니다. 괴뢰매 서남쪽에 있는 으흘랄라 절벽 협곡에는 양쪽 절벽 여기저기에 암벽을 깎아 만든 수도원이 다수 산재해 있고 안에는 천년 전의 기독교 벽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혼자서 돌아보기에는 비교적 어렵지 않지만 험난한 편입니다. 카파도키아의 최대 일몰 구경 지역은 장미 계곡인데 해가 지면서 노을이 질 때 암벽에 비친 빛깔이 장미 같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데브란트 계곡은 유독 유명한 낙타 바위가 있는 골짜기입니다. 거리가 상당히 긴데 도중 하차는 불가능하므로 한여름에 개별적으로 갈만하지는 못합니다. 가족 바위는 괴뢰미에서 위르깁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바위로 카파도키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명세에 비해서는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우치히사르 근방의 비둘기 계곡은 매끈한 이곳저곳에 작은 구멍들이 많은데 교신용 비둘기들을 양성한 곳이라 합니다. 우치히사르 성은 마을에 있는 거대한 바위산을 깎아 만든 성체입니다. 어둠의 교회는 11세기 무렵 신약 성경의 장면들을 묘사한 이콘 프레스코화가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카이세리는 로마 시대의 카이사리아였던 곳으로 다니슈멘드 왕조의 수도이기도 했기에 로마 셀주코 시대의 건축과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카파도키아 일대는 전형적인 스텝 기후입니다. 여름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지만 햇볕이 따가울 정도로 덥습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고지대이기도 하고 전형적인 우기라 해가 일찍 지면서도 자주 눈이 내리고 그러면서도 자외선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방문하기 좋은 때는 늦봄이나 초가을경이라 하겠습니다. 카파도키아는 질 좋은 포도와 양모가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카페트가 유명한데 특히 기하학적인 무늬가 들어간 카이세리산 킬림이 유명합니다. 동네마다 시골 안악들이 카페트를 짜는 풍경을 볼 수 있으며 튀르키예에서 가장 저렴한 값에 카페트를 구입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또한 아바노스의 도기가 유명한데 낮은 온도에서 유약치를 최대한 적게 해서 구운 이 질그릇은 그 제작 기법이 기원전 2000년경의 아카드식 도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한때 튀르키예 농부들의 소박한 일상 용기로 쓰였지만 오늘날에는 튀르키예에서도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생산하고 있어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조들과 같이 신앙의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